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십계명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설교를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20장 2절을 읽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로 따지면 한 26년, 27년쯤 됐겠네요. 1999년에 그때쯤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와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와나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아이들을 위한 성경 암송, 무슨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것인데, 매주 교회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또 한 번씩 분기별로 여러 교회가 모여서 어와나 올림픽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테스트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 아주 아이들에게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주 그 유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교회 그 어디 체육관에 가가지고 토요일 오후까지 그 어와나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아이들과 그리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꽤 많은 숫자였어요. 몇십 명이서 맥도날드에서 뭔가를 좀 간단히 먹고 가야겠다 싶어서 뭘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라이드 하려고 기다리시던 교회에 미리 와 계시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뭐 언제쯤 도착하세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맥도날드에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프라이즈 먹고 햄버거 먹고 있잖아요. 맥도날드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모님, 그 집사님께,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었더니만, 옆에 앉아서 저랑 같이 햄버거 먹고 프라이즈 먹던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전도사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아직도 한 27년쯤 됐는데, 아직도 그 집사님의 그 표정이, 네, 그 여자 집사님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그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을 분명히 제가 아이에게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도 제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로 인해서 제가 법정에 선 적은 없지만, 그리고 누구에게 큰 피해나 상처를 준 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간 더 큰 거짓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집사님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랑 꽤나 이렇게 관계가 좋았고 전혀 그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시던 그 여자 집사님의 실망하시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예, 잊혀지지 않아서 일 겁니다. 아, 지금 그 집사님 언젠가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거짓말처럼,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한 건데, 어떤 거짓말, 다시 말해서 어떤 거짓 증언은 받아들일만 하고, 반대로 어떤 거짓 증언은 받아들이지, 용납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교회사에서 아주 큰 신앙의 흔적, 족적을 남겼다고 말하죠. 흔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거짓말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멀리 볼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 출애굽기만 봐도 그런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태어나는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린 다음에 그 바로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네. 과연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뭐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말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정치나 경제나 지도자들이나 정말로 지금 거짓말을 뭐 AI로 돌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아홉 번째 계명,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바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가운데, 아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늘 그렇듯이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텍스트의 상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이 쓰여진 바로 그 시절로,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처럼 소위 이야기하는 과학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증언에, 한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악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2절에도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그 스토리,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가 뭡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악한 왕비 이세벨이 불황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왜냐하면은 한 사람 증인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불황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단순히 그냥 포도원을 빼앗는 것 정도로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버리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왕의, 성경에 나오는 왕의 덕목 중에 하나도 바로 제대로 재판해서 거짓 증언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전, 뭐,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인간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전관예우라는 그러한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넓게 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넓게 보면은 모두 법정에서의 불리한 거짓 증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 3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는 한국 땅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전임 대통령 부부도 모두 이런 거짓 증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너무 생생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에 나오는 계명,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단순히 그냥 어떤 언약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직접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괜찮다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도 제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법에 위촉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법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정도만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겁니다. 다른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제가 30년 전과 지금의 미국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civility, 한국말로 뭡니까? 시민 교양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의 상식, 미국 사회의 교양, 그 바탕 위에 서 있던 시민 교양이 사라진 것이 거짓말, 거짓 증언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된? 위로부터 시작된 거짓 증언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민 교양의 시작, 결국 정직, 인테그리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거짓 증언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프를 하면은 바울이 이런 거짓말,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지금 21세기 하나의 씨앗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어지는 5장 4절에서도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에,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의와 모든 선과 진실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거짓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진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진실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에서 시작해서 참된 행동, 참된 습관,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처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불의, 거짓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때,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한 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그런 거짓된 말, 불의한 말, 어리석은 말들은 장마 후에 잡초처럼 무섭게 뚫고 올라옵니다. 아까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바로 그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해서 대학부 전도사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년부 부목사도 하고 그랬던 그 교회, 제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담임 목사의 어페어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후에, 그 사건이 생긴 후에 교회 리더십은 목회자의 죄를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분명히 어페어가 벌어졌는데 목회자의 죄를 감추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명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페어 대신에 갑자기 목회자가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고 교회 리더십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장 아침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그 많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만큼 뒷말, 소위 뒷담화가 넘쳐났습니다. 뒤에서 하는 말, 뒷담화 자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뒤에서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죠.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뒷담화에서 칭찬하는 일보다는 뒷담화에서는 더럽고 어리석고 상스럽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사랑과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듣는 일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는 저보다 두세 살 어렸던 청년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장로가 되신 바로 그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마라. 바로 거짓 증언과 관련된 일입니다.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 한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혀, 거짓 증언, 더럽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직장에서, 법정에서, 가정에서 친구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옳지 못한 말, 거짓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 증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말과 삶이 왜곡되고 거짓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않는 진실된 말을 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게 되는데 바로 그 시작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진실한 말이 먼저는 바로 공동체를 향한다면 그 다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실된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엄마와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틀을 굶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엄마든 자녀든 사람이기에 모두 배고픕니다. 이틀을 굶고 난 후에 먹을 것이 생겨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너희들 먹어. 엄마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너희들 먹어. 엄마는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너희들 먹어. 여러분, 진짜 배고픈 것은, 배고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엄마도 배가 고픕니다. 똑같이 배고픕니다. 그러니 엄마는 배고프지 않다고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팩트는 아니에요. 그러니 거짓말이라는 흔히 통념상의 기준으로 하자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너희들 먹으라는 그 엄마의 말은 참 진실이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보면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를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진실이 없어요. 사탄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한 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탄이 한 사람을, 한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는 수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 가장 흔하고 그리고 가장 파워풀합니다. 아담에게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어. 비록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의 모습을 봐. 그런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니? 아마 하나님이 지금 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실걸?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도 그렇게 거짓을 말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거짓말, 거짓된 삶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 이것만 가지면, 너 이 위치에만 오르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에서도 진실에서도 그것은 둘 다 거짓입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다 이룰 수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다고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그렇죠?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진실로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거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알 만큼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성숙했다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성취하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바로 이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약속하셨어,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easy believism, 그렇게 그냥 편하게 믿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대신에 그 다음 지도자였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을 교회라고 한다면 아론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금송아지를 원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것으로 너희가 행복하고 만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론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전하신 복음은 사실에서도 그리고 진실에서도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지만 똑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진실은 거짓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짓된 말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먼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참 진리,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지고 오는 그 복음을 나누고 이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